아버지 하나님, 죄인 된 우리를 몹시 사랑하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오니 곧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옵나이다. 세상이 썩어질 것을 구하고 무너질 장막 속에 영원한 삶을 허망히 꿈꾸며 그들이 오늘도 내딛는 인생의 걸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영원한 사모로 가는 것이던데, 그 숱한 인생의 죽음의 행렬 가운데서 저희를 건지시사 걸음의 방향을 돌이키시며 좁은 길 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약한 줄 주께서 아시오나 우리를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심으로 심령 속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며, 저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 간매질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의 땅으로 안전히 거하도록 선하신 인도하심을 베푸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어제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저 인생이 분명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지금도 그곳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옵나이다. 준비하여 갈 것이며 예비할 것이며 오늘도 그 복을 누린 자로서 영생의 복됨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힘주시고 영을 흔들어 깨우시며 구체적인 인생의 복잡한 여러 변화된 일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며 무엇을 향하여 열심으로 마음을 열고 나갈 것인가를 분별할 만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게으르고 악하지 않도록 저희 심령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께 주신 지혜의 분별에 따라 선한 것을 향하고 희구하고 붙들고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부탁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의 교훈들이 우리 모두에게 공명을 이루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고 전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그 앞에 모든 것을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장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일항을 같이 읽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남자이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한 남자가 혹은 한 여자가 아내나 남편을 한 인생 살면서 여럿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깊은 단어 하나는 뭐냐면 1번 맨 마지막 항에 뭐가 돼 있죠? 동시에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 동시에는 안 됩니다. 동시가 아니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어느 때 가능할까요? 그건 재혼의 문제가 되는데, 그 재혼의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는 결혼이 무엇이고 이혼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요즘은 뭐 결혼이 쉽게 이루어지고 이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마 미국보다 더 앞설지도 모르겠어요. 이혼율이 높기가 놀라울 만큼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해 있고 결혼과 가정의 의미가 무너져 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신자들에게조차 있어도 개념이 없어지는 상태가 큰 분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결혼 규례와 이혼에 대한 분명한 교훈들을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죠. 뒤에서 열심히 일을 하네요. 그죠? 시끄럽네요.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3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옛날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쉽겠어요. 신명기 24장을 보시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거나 이혼증을 써서 내어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 이혼증서를 써서 내어보낼 만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그 논란이 유대 사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 간음과 같은 부정한 관계의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남편이 기뻐하지 못할 만한 어떤 일이든 간에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이런 넓은 해석과 좁은 해석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넓은 해석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남편에게 못마땅하면 이혼 증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그래요. 찬이 너무 짜면 짠 것도 탈이 돼서 내어 쫓을 수 있었다고까지 하는데, 이제 실제 그 힐렐 또는 샤마이라는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유명한 신학의 두 학파가 있었어요. 그 샤마이 학파는 좀 엄격했고 힐렐은 조금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해석을 했는데, 힐렐 학파에 따지면은 아 이거는 뭐 남편에게 어떠한 불쾌한 일을 자초해서 남편이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할 만한 구실이 생기면 그냥 어떤 거든지 아내를 내어 보낼 수 있다라는 식의 그 기준점을 넓혔고, 그리고 이제 샴마이는 그렇지 않다. 오직 그 가늠이라는 아주 엄격한 조건 외에는 이혼 자체를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견해를 강하게 가졌죠. 이제 결국 신명기 24장에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인 게 무엇인가라는 해석 싸움이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그 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유대사회에서 아내가 만일 간음을 하였다 그럴 경우에는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냐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 아내를 그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점잖게 헤어진다. 이거는 이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수는 간음이라는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아니면 그럼 무엇이겠는가? 그러면 그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아내의 성적 순결을 의심할 만한 분명치 않은 석연치 않은 무엇인가가 잡히고 심정적으로. 그리고 이미 아내가 남편인 자신을 향한 마음의 합함을 포기하고 분명 몸은 같이 있대 영 마음은 딴 사람한테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몰라요. 그런 얘기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경험상 도저히 모르는데 몸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서 남편이 여간 품어도 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품어도 품는 게 아니요, 안아도 안는 게 아니요. 그래서 함께 그 식사를 나누며 삶을 나눠도 겉도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아내의 마음이 그것도 자체 이미 부부로서의 결합을 이끌어가는 그 기준선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과 맞물려서 수치스러운 일들이야 할 만한 몇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남편이 갈라서기를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해석의 입장 이렇게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내의 허물이 있을 때 남편이 그 아내를 내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남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듯한, 그래서 매우 가부장 중심적인,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아주 폐해성이 아주 농후한 잘못된 것 같지만, 그런데 이 마율비 신명기 말씀은 뒤집어 보면 아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만일 남편 된 남자들이 이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라면 이 남편의 판단에 따라서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한다는 것이 어떻게 돼요? 아내의 잘못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은 순전한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이건 틀림없이 남편의 판단에 오를 텐데 이 세상 남자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남자들이 얼마나 흉악하냐면 이 더럽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열 여자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게 남자의 생리라는 것이 세상 고금 동서의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늑대요, 순도둑이요, 그 음욕에 뿌리가 박혀 있어 헤어날 줄 모르는 남자들의 일반적 그 악한 성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걸로 가부장적 질서 사회를 이루는 사회 구조 안에서의 여성의 인권 유린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남자들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별 핑계를 다 주어 여자를 구박하며 내어쫓으면 여자들이 생계가 막막해져 버려요. 사회에서 그 위치가 전락되어져서 그들의 삶이 도모되지 않고 인권이 유리되는 상황을 뻔히 내다보기 때문에 악한 남자들의 이 구조 안에서 내어쫓김 받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숱한 억울한 연약한 사회의 그 억압받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그 구조 안에서라도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이혼 증서였어요. 그 이혼 증서를 줌으로 이 여인이 그 결혼 관계가 정당하게 해소되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여인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재혼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 자신을 그 고요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새로운 그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보호장치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혼을 권면하거나 이혼 자체가 허락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결혼 규례가 세워지면서 동시에 이혼도 함께 열어두고 있는 본래부터의 적극적인 창조 규례에 있어서의 하나의 요소로서 이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혼은 본래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세상이 타락하여 악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관영함 속에서 그 피해자가 되는 자들에게 삶의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는 형태의 제한적 묵과가 바로 이혼에 대한 율법적 허용으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천명기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집에 나가서 그러면 이제 이혼서를 받고 나갔으니 재혼이 가능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을 때 이 남자가 다시 변덕이 일어나요. 남주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근데 마침 어때요? 그 자기가 내보낸 전처의 남편이 다시 어떻게 죽고 말았어요. 그럼 어때요? 결혼관계가 해소되어지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본래의 원칙은 뭐였어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부부가 갈리면 죽은 남편에 의해서 또는 아내에 의해서 그 홀로 남은 자가 결혼적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해소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재혼해라는 뜻은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결혼적 규례는 생시에 향하는 구속적 굴레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침 보니까 내 보낸 아내가 전 아내가 재혼을 했는데 근데 마침 그것이 남편이 죽어서 결혼관계 해소되어지니 이제 어때요? 얼른 데려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쪽이 구속이 없어졌으니까 라고 싶어 데려온다면 그것은 간음이라 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보낼 때 신중해라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결혼의 남녀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관계는 짐승의 교합처럼 충동에 의해서 항상 시기에 따라 아무 상대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의하면 결혼이라는 구속관계에 따라서 그것이 오직 허용되는 것이며 그것이 허용되는 그 범위 내에서는 부부의 원리대로 성결하게 결혼이 지켜져야 하되 만일 이 세상이 타락하여 그들 가운데 죄된 역사가 있으므로 갈라서는 일이 있게 될 경우 다시 데려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재혼하게 된 사람을 그게 풀어졌다 해서 데려올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한 이 신중성은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둘이 한 몸 되어진 이 관계가 얼만큼 신중한 것이며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표현이죠.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지 주제가 그런지 영 표정들이 무겁고 날씨도 추워 그러신가 봐요. 그죠?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모세에게 명하여 이혼 중술 써주라 하는 것은 이혼을 권장하거나 조장하거나 그것이 이혼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었다는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해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곡해가 되어졌는가? 예수님 당시에 그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핑계 삼아서 어떻게 이혼을 원치 않으면 자유롭게 하면서 이혼 증서만 턱 써주면 문제 없는 것으로 왜곡적으로 적용하는 게 그 당시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내가 갈라섰으니 뭘 써줘요? 이혼 증서를 써줬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율법에 순종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혼을 써주며 갈라서는 그들의 내면의 형태는 어때요? 전혀 반율법주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모순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분명한 성결의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결의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인간이 완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신 무기나신 그 장치가 오히려 자신의 악함을 더 조장하고 그 이루어가는 더 만족시켜가는 일이 방편으로 그걸 기회로 이용하면서 또 불구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내가 이혼 증서를 써줬으므로 주의 규례에 따라 이혼을 해나감에 아무 탓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그 당시에 뭐예요? 그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자들은 말씀을 읽고 권면을 받아서 행동 수정이 되기를 원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질 전혀 않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자기 의의만 나타나게 되어지죠.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다시 가보십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아내를 내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시험에 따른 질문이었기 때문에 아주 간교하죠.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내어버려 좋다라고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 그 이혼의 행태에 그 부합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 율법에 대한 해석의 한 근거를 들고 말하면 음행연고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보면 예수님이 잘못된 가르친 자로 정죄받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이혼 관습에 서로 저항을 받게 되어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혼 자체를 불가했다는 것은 신명기 24장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로 다시 예수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양칼로 지금 예수님을 정죄할 고소를 찾고자 그들이 시험에서 다가와서 물은 것이었습니다.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아내를 버린 것이 옳습니까? 그들의 이 간계한 꾀를 그 예수님이 그대로 간파하시고 그 이어서 답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시면서 읽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한 대답은 예수님은 어느 이 신명기 24장과 같은 해석의 신학적 입장이 어느 것이냐 기존의 전통적 신학적 입장이 어느 것이냐를 선택하여 따른 식이 아니고 본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의 바른 풀을 해주심으로 신학적 오류들을 풀어가시는 그런 방법을 청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권위죠. 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바로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결혼은 두 사람이 각각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라 했죠. 그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초점 하나가 있죠. 부부가 몸은 둘이지만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말 속에 담겨있는 부부 간의 친밀성은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그 친밀성이 무엇에 비교할 만하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성과 비교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성보다도 부부 간의 친밀성의 밀도가 더 우선적이며 더 근원적이며 앞선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부부 간의 연합의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가 말씀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룬다는 이 가정의 단위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숱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이 가정은 가정, 학교, 교회, 사회, 그 국가 어떠한 이 세상의 인생 살아가는 다양한 기관 중에서 가정이 최소 단위이며 가정에서 누려지는 인간관계의 친밀도는 최절정일 것이에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자 간의 연합의 일치성의 그 밀도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과 같다는 것으로 비교해 설명해요. 그런데 부부관계라는 것은 그 이상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친밀도 관계보다도 더 우선적이며 근원적인 것이라면 부모를 떠나서 둘이서 각각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그 멀 가까운 사이가 효와 사랑함의 관계가 끊어지는 뜻이 아니고 부부 간의 그 연합의 신비가 직접 자신을 몸에서 수태하여 아빠와 부모가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그 자식을 낳게 되는 이 관계의 친밀도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 몸을 통해서 부모의 몸을 빌어 나오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얼만큼 친밀하겠어요. 그 이상에서 그저 카피해내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도보다도 더 깊고 놀라운 신비의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어떠한 중심의 기초에서 부부 중심의 관계가 훼손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정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하래. 가정과 가족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하래. 부부 사이에 있다는 거지.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정의 핵심적 친밀도 안에서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 거지. 그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내가 부모를 모시고 부모가 나에게 자식이고 내가 부모이면 내 자식과의 관계는 이 관계를 연계해주는 이 모든 관계의 가족적 친밀도는 그 핵심 위치에 항상 부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버지 부모님은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기르시고 또 우리 할아버지를 모실 때의 그 가정의 중심의 핵심은 어떻게 해요? 부부가 있는 거죠. 부부의 연합성의 신비란 것은 매우 독특한 것이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주신 것이에요. 그 부부 간의 연합성의 신비가 어느 것에 비추어 설명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비추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의 그 극진함이 자신의 몸을 버리서 사랑하셨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받는 사랑의 이 관계의 신비적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대로 드러내시기 위한 먼 훗날의 구속적 신비를 뒤에 감추시고 창조 때에 부부를 지어서 그 연합의 신비를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부부의 연합의 신비가 매우 높은 수준이요 오묘하기 때문에 훗날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신비를 설명해 나가는 이 세상의 경험 가운데 최고의 하나로 뽑아서 쓰고 계신 것이에요. 그럴 만큼 부부의 연합관계는 신비한데 그 연합관계의 신비는 무엇에 대한 반영인가 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대한 반영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구별되심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한 하나님을 계신다는 말은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신앙고백서를 처음부터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세 번째 정도 얘기를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아들 대신 제2위격의 성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세요. 그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아버지처럼 생물학적 그런 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의 유비로 있는 거예요. 유비로. 그런데 왜 아버지의 관계로 있으신가? 그리고 그 관계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아버지이시다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감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독생자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관계의 성질이 매우 신비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감히 아버지와 독생자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권위로는. 그럼 오직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성경에 보면은 그 계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 기도하시며 또 자신과 성부의 관계를 아버지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건 양면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주 양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양면성에서 하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성부의 관계가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사 우리의 뭐예요? 맏형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관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전체의 하나의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안에서 이 안은 뭐냐면 내재적 삼일체라고 그러는데 immanent trinity라는 개념이에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 안에서 있는 이 삼위일체 안의 내재적 관계 안에서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는 아버지 되시고 독생자가 되세요. 왜 그런가?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각각 모든 이 신적 기원이 이분이 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영원전부터 항상 똑같은 신성으로 계셨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시간상의 차이가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성 안에서의 기원의 경로가 있어요. 기원의 경로. 그 뭐냐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께서 나셨어요. 기원.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신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원이 비롯되어졌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이 나시면서 동시에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또한 나신 바 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제1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제2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제3위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신성에 있어서 즉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격과 신성에 있어서 1등, 2등, 3등이란 것이 결코 아니고 똑같이 무한하시며 똑같이 영원하시며 똑같이 전능하시며 똑같이 전지하신 신성의 충만함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three greatness예요. 세 그 위대성과 무한성이 하나이실 수밖에 없는 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하나님의 내재 안에서는 기원적 경로에 있어서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어렴풋이 보이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알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내재 관계 안에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구별되시지만 신성에 있어서 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럴 때 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럴 때 이 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되심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위격상으로는 구별되지만 다 같은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내재 관계 안에서 성자 성령 다 빼고 성부님만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나 일체되셔서 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는 누가 받으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죄인 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하셔서 중보자 되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아, 우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쳐주는 중보자일 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우실 뿐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며 오직 기도받는 누구? 성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된 표정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계시하여 내재적인 삼위일체의 내적 관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구별되며 존재하시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삼위 되신 하나님 전체를 세 분 전체를 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해 나가는 일보다는 어떤 인식이 더 앞서요? 따로따로 떼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의식이 이렇게 밀려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람이 셋인 것처럼 하나님도 나누어진다는 자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삼일처럼이 어려워요, 어려워가 되는 거예요. 신비스럽죠. 왜 어렵냐면 자꾸 나눠지는데 하나라고 하시니 어떻게 이해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따로따로 이름 불러 기도하고 간구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각각 위격 한 분 한 분을 이름 불러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격 한 분 한 분을 이름 불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 위격이 각각의 하나님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삼신론적 의식을 갖고 세 사람이 나눠지듯 그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이 관념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아니 되도록 생각 의식을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삼위일체 관계에 이 세 분이 이렇게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신비성에 대한 이 특별한 존재 관계를 그대로 부부 사이에 투영시키고 창조하신 거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같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그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독신으로 거하는 결혼 관계가 없는 특별한 예외적 삶의 가능사 자체를 하나님이 악하다 본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7장을 볼 거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존재의 원리의 관계가 인간 사회에 적용되어짐으로 인간 사회 속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평강 그것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한 하나의 현실적 구조관계요 단위적 요소가 뭐였냐면 남자와 여자의 부부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게 성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속에 앉는 완전한 투명성과 이 관계의 거룩성을 그대로 비춰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결혼관계 속의 부부사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이 부부사이는 거룩함에 대한 결정적 표현이 뭐였냐면 그들이 벌거벗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표현 속에 있어요. 그 표현 한자 속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비춰진 절정의 막힘이 없는 완전히 투명한 고상한 성결의 관계의 아름다움을 극치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결혼해도 집에서 벗고 살지 않죠? 그러신 집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잘 가려입고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나요?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깊은 뭐죠? 죄악의 한 굴레 수렁 속에서 이 부부의 대면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어요. 이 관계가 새해와 새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회복이 되어야 되면 부부관계를 초월하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아름다운 이 극치의 거룩함과 아름다운 관계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주께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러면 결혼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결혼 생활이 무엇인가? 이 결혼이 깨어지는 결혼이란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무엇이 결혼을 깨게 되겠습니까? 이 관계를 깨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타락 이후에 인간 세계에서 모습은 뭐겠어요? 음행이에요. 음행이란 것이 갖고 있는 결혼상의 치명성은 결혼이란 게 본래 어떤 것이었는가, 무엇의 반영이었는가 라는 걸 이해하면 음행은 사람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그냥 뭐 이런 정도가 아닌 부부관계의 생명을 죽이는 가장 치명적이며 독소 중에 독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시고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뭐다? 이혼이 불가하다 하신 말씀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5분만 쉬시다가 다시 모시고 합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점은 오늘날 세대 속에는 우순 별로 그렇게 무게를 갖지 못하는 그런 걸로 취급될 만큼 오늘 세대가 많이 타락해 있죠. 어쩌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말이 그 말씀의 엄격성이 엄격하게 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이 걷잡을 수 없게 음행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워낙 드물게 있는 일이어야 그래야 그런 일이 다 있어? 이혼해 이건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텐데 하도 세상이 음행에 취해 있으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는 말이 하나도 심각하게 안 들리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주님 요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국 사회에 오면 그러면 주님 이혼 안 할 가정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상이 지금 더럽혀져 있죠.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같은 말을 했어요. 성경 책 여셨어요? 보세요. 8절에 7절에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안에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10절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말에 사람이 아내 이같이 할진데 이런 말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와 같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결혼하여 아내에게 가져야 될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결혼의 의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면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게 훨씬 낫겠네요. 왜 그렇죠? 그만큼 스스로 속박을 풀 수 없는 게 결혼이군요 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 앞에서 보게 되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결코 이혼을 주에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 그 앞에 세태 관습에서 뭐예요? 수치수는 있거든 이혼 중사나 써줘서 툭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가볍고 여유 있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결혼의 자유함이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된 것이요 옳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나서 음행한 연고에는 안 되는 것이요 음행한 연고가 없이도 이혼하고 나서 그래서 너희가 다른 데 장가간다면 무엇이다? 너도 간음하는 것이요 그렇게 네 번의 아내도 다른 데 결혼하게 되면 또한 간음케 만드는 것이라.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피차간의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이혼이 아닌 상태에서 당사자끼리 서로 동의하여 이혼이다라고 갈라서 하고 다 갈라서 나면 그럼 갈라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결혼 상태는 여전히 유효하니 너희가 스스로 동의하여 갈라섰다고 해서 갈라서서 각각 장가가고 실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의 유효적 관계 속에서 결국 다른 남자와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는 거니 그것이 뭐예요? 평생에 걸친 영속적인 간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결혼의 굴레를 벗는 건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이 끝나게 되는 일이나 또 하나 세상의 악함으로 허락한 음행 연고 외에는 절대로 한번 결혼한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 라게 되니까 이 말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에게는 갑갑하기 그럴 데 없는 거죠. 이게 세상에 그런 멍해 그런 어마어마한 멍해 그래서 차라리 짊어지지 않는 게 좋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 세태의 결혼이 얼만큼 결혼관이 비뚤어 있고 타락했는가를 말할 수 있죠. 오늘날도 만일 결혼이 그렇다라고 교회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의 차원에서 법으로 이걸 다스려서 그렇게 못하게 한다면 아내를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내어버릴 수 없다라고 못 가버린다면 그럼 갑갑해야 할 남자도 오늘날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별의별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행동 권위의 최종적인 결정권이 어디냐면 내 좋을 대로예요. 내 소견에 맞고 내 마음에 끌린 대로. 그게 전도서 나온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인생이 허무하거든요. 마음속에 심겨진 영원한 심성,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종교의 씨, 하나님의 은식의 희미한 자취가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모든 인간 속에 다 심어졌거든요. 그걸 전도서는 뭐라고 했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었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도 있어요. 이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겨주셨으므로 늘 불안한 거예요.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허망하고 안전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은 참되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이제 살겠다라는 영적인 근거와 기쁨과 안전성을 느껴요. 여러분이 그 경험을 했을 거라고. 그 예수님으로 이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과 교통의 평강, 교회로 통한 축복 외에는 어느 것도 사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요.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는 거죠. 쾌락 지상주의건 또는 공부를 많이 해보건 또는 뭐 찾아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보건 돈 가지고 위세를 한번 부려보건 권력을 가보건 어떤 형태든 다 가져보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줄을 그들은 뒤에가 알게 되죠. 스스로도 극복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종의 뒤틀려진 종교 양세를 따라서 우상 숭배 형태로 그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스와핑을 하건 짐승과 수관을 하건 별의별 짓을 다 하겠죠.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추잡하고 끔찍하며 비참한 지옥 같은 인생에 그들이 자기 몸이 던져질 거라고요. 그들이야 그러겠지만 문제는 신자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다고 말하면서 세례를 청하여 받아놓고 교인으로 교적에 올린 채 있는 자가 도대체 결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건 사뭇 심각한 문제가 알 수 없어요. 오늘날 과연 성도라는 자들이 있어서의 결혼의 이해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질질 끌려가고 그러면서 뭐 다 그럴 수 있는 일로 덮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혼의 문제에 관한 가장 결정적인 그 성경적인 그 해석의 몇 가지 것 중에 우리가 본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 마가복음 10장이라든가 마태복음 5장이라든가 이런 거 보지만 가장 명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또 이혼과 재혼의 등등 문제의 신학적인 토론에 기반을 제공하는 본문은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7장 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 공부할 내용 전체를 다 공부한 내용이 됩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 무엇이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하는 것은 홀로 독거함이 좋다, 결혼을 안 한 사람의 경우 총각으로 그냥 지내라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는 총각 지상주의 결혼의 반대자 라는 뜻이 아니고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큰 고린도교에 미칠 임박한 뭘 염려하고 있는 거냐면 환란이에요. 고린도교에 미칠 엄청난 대환란을 본인이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것이 주의 재림에 임박한 대환란이건 아니면 그 주님 재림 이전에 있었던 그와 관관없는 환란이건 간에 지금 그것은 서신서 자체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전제는 예컨대 7장 29절을 보세요. 7장 29절을 보면 형제들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지 마, 없는 같이 하며 쭉 나온 말이 있죠. 안에 있는 자들이 아내가 없는 자처럼 해라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접어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와 사랑하는 일이 자신의 모든 일인 양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때가 단축해져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고 그걸 근거로 예상되고 있는 핍박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30절에 보게 되면 일상생활에 대한 변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화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우리 사는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과연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표현을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든 상거래를 통한 사업적인 또는 생업의 수단조차도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하지 말고 마치 그것을 초월하는 사람처럼 그거 없이 사는 사처럼 살아가야 될 삶의 중심에 어떤 방향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것이 29절은 때가 단축하여졌다. 지금 종말에 임박한 무엇인가를 지금 강박한 그 이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게 좀 그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장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자는 것이 좋다. 장차 임박할 환란을 염두에 둘 때 그렇다. 근데 물론 뭐 디모데 전서 4장 같은 데 보면 혼인을 금하라는 자들이 나타난데 이것은 거짓 영이요 거짓 그리스도라고 명법박아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 반대론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음행의 연고로, 그렇지만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런데 임박한 환란이 오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내일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심판이 있게 되거나 또는 당장 내일 적그리스도 등행하여 엄청난 교회 핍박이 눈앞에 있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역설적으로 이전은 결혼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음행의 죄악에 빠지기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결혼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럴 때조차라도 결혼의 필요성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종합적인 결혼관의 창세기부터 나온 결혼의 이해에 덧붙여 지금 특별한 상황적인 관계 속 안에서도 지금 결혼의 연습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음행한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한 관계 때문에 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너 남편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뭘까요? 남편과 아내의 서로 상호간의 의무는 뭘까요? 2절과 맞물려요. 2절에 결혼을 해라 할 때 어떤 전제가 붙었죠? 음행의 연고예요. 따라서 3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가 있다는 말은 뭐죠? 음행의 실족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결혼관계에 있어서 부부가 나눠야 될 성관계를 충실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했으나 성관계를 피해버리는 일이 아니오, 금욕이 아니오, 부부간에 이루어질 성관계에 대한 필요성과 의무를 성실히 다하라. 그리하여 한쪽 배우자가 그 관계에 성실치 못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음행의 유혹과 시험에 빠진 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 4절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이 여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또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 몸이 자기 것이 아니요 이미 각각의 배우자에게 속한 것이다. 이런 말 속에 담기는 모든 면에서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맥락 속에는 지금 어떤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지. 부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5절에 보면 분방의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를 드러났어. 뭐죠? 기도할 틈을 타기한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때때로는 절제하고 근신하고 금욕해야 될 특별한 영적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합하여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서로 3절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그 의미가 뭔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뭐요?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아, 그러니까 권도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 뭐 분방하지 마라 기도할 때는 그냥 당신도 기도도 안 하면서 아니 그래 내가 기도한다 이건 전부 다 이건 권면이니까 부부가 합해야 될 몸의 주장권은 임의적인 것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6절에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의 명령 아니라의 이 말은 그 밑에 나와요. 7절 명령은 위에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며 사탄이 시험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음행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부부간의 성실한 부부관계를 해라 하는 것은 주의 명령이에요. 주의 명령인데 권도는 뭐냐? 권도는 뭐냐면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는 말은 뭐냐면 쭉 올라가서 1절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홀로 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못하다. 핍박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럴 때조차라도 음행의 연고로 결혼을 내가 권면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홀로 가는 게 좋다는 것은 권도지만 그러나 음행한 연고 때문에 결혼을 해라는 말씀 속에 결혼한 관계 속에 주어지는 부부간의 의무는 뭐예요? 그거는 주께 주신 명령이에요. 8절에 구체적으로 이뤘어요. 다시 그래서 7절에 연관되어져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것도 어떤 상황적 전제가 있죠? 1절과 똑같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7장 1절에 핍박에 임박한 핍박과 환란입니다.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이것은 뭐죠? 2절에 대한 구체적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대한 일반적 원리를 8절 이어서 어떻게 돼요? 지금 구체적 상황을 고린도교의 구체 상황을 놓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혼인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무엇이 낫다? 혼인한 것이 나으니라. 10절에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 내가 아니요 주신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 혼인한 자들은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 이 갈리지 말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 가게 되면 5장 31절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전 승수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래서 버리거든이란 말 있죠. 그 말과 헬라어 원어가 같아요. 그래서 말하면 이혼 증서를 쓰므로 결혼 관계를 파기시키는 이혼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되면 여자는 남편에게 어떻게 됩니까? 혼인한 사람은 뭐 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그런 말이 돼요. 만일 11절 이혼하게 되면, 갈리게 되면 그냥 지내든지 혼자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줬어요.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버리지 말는 것이 이혼의 개념입니다. 단어는 헬라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을 지니고 있어요. 결국 남편도 아내를, 아내와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엄격한 절대적 의미에서의 이혼에 대한 뭐죠? 부정이에요. 이혼은 불가하며, 그죠?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자는 남편에 갈리지 말라 했으니까.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했으니까. 이혼은 불가하며, 혹 사람들이 완악하여 이혼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혼한 상태로 있을 때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른 데 가서 재혼하지 말라 해. 왜냐면, 그것은 곧 뭐가 된다는 전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뭐죠?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합하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못 박은 게 되어져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대한 지금 같은 해석을 따른 사람들은 이혼의 절대 불가성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따라 이어가게 되면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느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그런데 결혼이 이미 되어진 상태에서 둘 다 불신자였는데 한쪽이 믿게 됐단 말이에요. 한쪽이 예수를 믿는 백성이 되어졌을 경우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삶으로 믿는 자가 어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겠느냐라는 주의 말씀의 뜻에 따라 나는 믿고 남편을 안 믿으니 또 남편과 아내는 안 믿으니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겠다 라고 해서 갈리려고 나서지 말아요. 즉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결혼이 된 사람이 어느 한쪽 일방이 믿게 될 경우 그럴 경우 남편이나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결혼 관계를 어느 한쪽 배우자의 신앙 문제 때문에 헤어지고 갈라서기를 원치 않고 그 신앙을 존중하여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하면 그 먼저 믿은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갈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것은 신앙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바 된 뭐예요? 창조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 구속력 같기 때문에 신자가 어느 한쪽이 되었을 때 신자가 아닌 불신자의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신앙을 꺾거나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외방하거나 그것을 핍박하고 못하게 막아버리지 않는 한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계속성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갈라쓰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 자가 당신의 신앙으로 해서 그도 구원 받을지를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14절이에요.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것은 뭐냐면 믿지 않은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니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의 모양을 취하게 되는 것이요.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의 자녀 또한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기도를 받게 될 것인지 그러므로 그들 자녀 또한 주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자녀와 같은 형식을 갖게 되는 것이니라. 이거는 의미에서의 가정의 모습 속에 거룩한 백성의 가정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구원받아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자동적 은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혹 믿지 않은 자가 근데 만일 갈리겠다. 난 너 대신 너 신앙생활 건 너 못 봐주겠다. 네가 예수를 믿든가 나를 택한 둘 중에 하나라. 갈라서라고 해서 갈라서게로 함으로 신앙을 회방하며 끝까지 믿음을 빼박하고 결혼관계를 포기하겠다고 나서면 구속받을 것이 없다. 그럼 뭐다? 결혼관계는 그걸로 끝이다. 그 결혼관 때문에 믿음의 원리가 회방받고 억누를 이유는 없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가장 뭘 지금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란 일방이 후에 믿는 아내 배우자를 향하여 네가 예수를 택하든가 나를 택하든가 하라고 그걸로서 이혼장을 내놓고 그리고 남편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모든 부부관계의 의무를 저버리고 고의로 유기하며 방기하며 할 경우 그래서 갈리기를 원하면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결혼이 음행의 연고 외에는 갈릴 수 없다라는 결혼의 구속력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에 붙들려 일 이유는 없다. 굉장한 그 어마어마한 그 이혼에 대한 자유의 문을 확 열어버린 듯한 인상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하나의 삼키 가리워져 있는 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건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왜 구속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려서 세우시는 그 관계 질서는 화평의 관계인데 이 화평의 관계는 한쪽 불신의 두 배우자가 한쪽이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한쪽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므로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 되어지고 결혼과 예수님을 선택해라는 말로 내밀게 되는 상황까지 그렇게 오게 되도록 두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있어요. 그런 뜻이 있으므로 신자가 구속받을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모임은 뭐냐면 신자가 이 일을 다룸에 있어서는 아주 고난과 많은 애씀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네.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이 아내가 갈라서자 예수를 믿든가 예수를 믿든가 날 믿든가 해라 하고 나섰을 때 이 아내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 뭘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아내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말씀 속에는 그게 뭐냐면 신자는 불신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도 또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오도록 하기 위한 신자에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 도리가 결혼 관계도 그대로 연결되어서 과연 이것이 마지막 선택으로 남편이냐 예수님이냐를 선택할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는 막다른 상태까지 왔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판단할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신자는 주 앞에서 눈물과 기도와 상담과 그런 모든 등등의 역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어진다는 게 밑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었고 당신 안 믿었고 뭐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갈리고자 할 때 갈려도 좋다라는 말은 선택적인 입장에서의 허용성을 열어주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하는 뭐예요? 신앙인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의 허영이라는 것은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신앙 양심과 교훈에 따라서 깨우치고 그 안에서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치유를 위한 상담을 계속 받아가며 그들 앞에서 이 결혼을 생각해야 될 신자로서의 최소의 하나님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자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교회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때의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먼저 믿은 귀한 신앙의 어른들의 영적 권면과 그런 것이 다 필요해요. 상담의 역할도 다 그런 것이죠. 그래야요 마지막 어느 때 핍박이 와서 교회가 사탄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위경에 들어서 순교적 지금까지라든가 어떤 절망적 상황까지 몰려왔을 때 결혼의 의미는 아무 구속받을 것이 없다.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임박한 상황 안에서의 사실 혼자 하는 게 더 좋다는 말고 임박한 핍박의 상황 안에서의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적 상황에 비추어 신자에서의 믿음의 원리가 결국은 결혼이라는 일반적 원리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근원시 되어야지 하는 절대적인 상황까지를 전제하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말에 담겨있는 뜻은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신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중매가 들은 거 보니까 썩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착해 보이고 그러니까 살살 꼬셔서 교회로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불신의 상태이지만 그냥 냉큼 좋아요 해요. 결혼해버린 다음에 그 뒤로 변해버리는 이럴 줄 모르는 그러한 그 변해버린 남편의 모든 그 삶으로 인한 신앙인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자기 멍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는데 스스로 택하여 간 것이기 때문에 죄를 보아온 한 자가 죄의 무게 때문에 신음하여 고통받는 현실적인 고통은 피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지만 용서하신다고 해서 죄로 인한 현실적인 고난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고난받게 돼 있습니다. 죄를 졌으면 감옥을 가는 것이요. 자기가 죄를 져 뭐 했으면 그로 인한 엄청난 일의 환란을 오는 것이죠. 외도하여 자식을 낳았으면 그걸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범한 죄를 범한 자가. 그러나 그렇다래도 자신이 벌려진 일로 인한 이 사회적인 부담과 고통 계속 오는 것이에요. 그건 뭐 필요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잘못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15절 그 말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이 말은 위로 쭉 올라가면 10절에 혼인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이 갈리지 말라라는 말 속에 어떤 사실을 가로 속에 집어넣냐면 주께서 정당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특별한 경우에서의 갈림이 아닌 경우에는 이라는 말이 그 앞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갈림 자체가 지금 같은 문맥 안에서 절대적으로는 없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7장 15절에 보면 이혼의 가능성이 인간 사회에 있을 수 있음을 열어두고 있고 마태복음 19장이나 5장을 보게 되면 음행 연고로 인간이 결국은 결혼관계가 파괴될 수 있음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혼인한 자가 남편에게서 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 갈리게 되면 11절 오직 선택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지내게 되거나 도무지 결혼관계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결혼관계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음행한 연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되 성격 차이니 뭐 어떠니 그래서 도저히 경험을 가졌을 때 갈라서게 되는 별거의 형태가 있게 될 경우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이혼 도장 찍어라 마라 해서 법적으로 그 결혼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안 되는지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 속에서는 갈릴 경우 혼자 거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합하는 것 외에는 음행의 죄를 피할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혼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혼은 매우 매우 좁습니다. 그러면 음행하면 결혼의 이혼의 권리가 있는가? 한편으로는 한 배우자가 원한 쪽이 음행을 해버리면 다른 배우자에게는 음행 그 이혼할 권리가 발생했는가? 결혼 관계가 파기됐기 때문에 다른 한쪽 배우자가 더 이상 그 결혼 관계를 해석할 수 없는 희생 앞에서 자신의 상처 앞에서 울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혼할 수 있는 허용성이 열어져 있어요. 근데 그 허용성은 해야 될 의무거나 권리 행사처럼 당당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이혼에 증임했을 때 남편 한쪽 배우자의 음행과 관련돼서는 신자는 결국 뭐냐면 그 지경까지 오게 된 결혼의 파탄의 원인을 그리고 결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부터 처음부터 다 돌아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관계를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없으면 한 일방의 음행의 실족을 핑계로 남편과 갈라서고자 하는 자신의 악한 마음을 핑계화시키고 합리화하여 자기 또한 음행을 한 또 다른 것을 향한 타락의 실족의 심성을 내면에 감추게 되어지면서 형식적으로는 당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행 연고 외에는 갈라설 수 없다는 말씀 속에는 그 사람 한 사람의 결혼을 어떻게 될 거냐는 성결성에 대한 첫 번째 얘기했죠. 앞 시간에 그 결혼의 성결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혼인의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담겨있는 그 과거 속에서는 마음 육적 순결을 넘어서는 마음의 합함이요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강력한 일치됨의 연합성이 결혼의 요구로 주어지는 것이 그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의무는 주 앞에서 눈물로 영적으로 성장해가며 노력하며 일궈가며 이루어져야 할 결혼의 사명이에요. 그 같은 일에 있어서 과연 오늘에까지 어떠한 지경의 한쪽 배우자로서 내가 한쪽 다른 배우자를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내가 어떤 자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였는가를 뼈 아프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뼈 돌아보고 울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것이 낱낱이 있죠. 그걸 다 구하면서 이 결혼을 주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 배우자가 실족하여 음행한 일을 제가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그자가 과연 돌아와 회개하고 똑같은 의미로 영적 치유받고 자신이 어떻게부터 결혼생활을 해왔는가를 전면적으로 다 점검해서 과연 회개하여 주께서 그를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 용납해 받으시는 남편을 내가 어찌 못 받을 것인가 반대로 하나님 받으신 아내를 내가 못 받을 것인가 이런 등등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 살피며 부부가 같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의 방법은 눈물로 말씀의 권면과 교훈과 훈계와 기도와 상담입니다. 이 결혼 상담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내면직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서로 피치하네. 그리고 우리 결혼 속에 음행이란 치명적인 사탄의 실족함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보고 과연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 결국은 계속될 수 없는 깨어짐의 이유인가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판단까지 하나 옆에 내밀고 나가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이혼을 하게 되는 일이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 옆에서 영적 순결성과 눈물을 주게 보시고 그것이 교회가 용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음행의 연고로 인한 이혼이 되어지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면 교회가 인정할 만한 이혼으로서의 그 적절한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으로 또 우리 신앙이 다 연약한데 이혼의 문제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 그 음행의 남편쪽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이 등등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도무지 수습할 길이 없는 이런 길에 있는 게 현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좀 이런 일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한 성숙한 자서 해낼 만큼 우리 신앙이 좋은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결국은 그냥 이렇게 지금 말했던 이런 절차를 다 밟고 주 앞에서 오랜 그런 과정을 걷지 못한 채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혼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이혼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가 합당하게 인정받은 이혼인가 라는 것을 위한 내면의 정리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즉각적으로 한 달 뒤에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과연 어땠는가. 그걸 쭉 돌아보며 하나 앞에서 이 문제를 치유받고 정리해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죠. 음행한 연구로 인해서 적적한 이혼은 재혼이 열려 있는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해로는 재혼이 열려 있습니다. 주께서 음행한 연구에는 이혼 종수를 써줘서 그 이혼 합당치 않다 할 때는 이미 이혼 종수 써주므로 그 관계로 인해서 재혼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혼의 문제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조합해서 판단해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예요. 결혼의 이해와 그거 맞물려 있습니다. 만일 한쪽이 어느 쪽도 음행의 범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음행의 범죄를 범하지 않는데 갈라서기로 했어요. 둘이서 못 산다.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이유가 다 있죠.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겠어요. 다 알겠어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근데 둘 다 음행의 죄를 범치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각각 재혼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간음의 죄를 범하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람의 악함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6분이거든요. 이 말 끝내면 한 3분만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갈라졌는데 한쪽은 다시 합하기 위해서 아니면 독신을 지내는 게 과하다 싶어서 독신을 지내고 있는데 한쪽 일방이 6개월 만에 새장가를 가버렸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 사람은 지금 뭘 죄를 범하고 하나 옆에서?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쪽이 간음죄를 범했으므로 우리가 처음에는 헤어질 때는 음행의 연고 없이 헤어졌으나 헤어지고 보니까 저쪽이 재혼함으로 간음죄를 범했으므로 이혼에 대한 요건이 성립되어졌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자유롭게 또 재출가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그런 논리적 흐름에 따라 장군 멍군 해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사람 사는 일이 워낙 꼬여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그 일로 목사에게 상담을 오면 목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주의 선하신 뜻을 구하십시오. 그 행동 결정을 A, B, C, D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 어떡하겠느냐? 제 딸의 경우라면 어떡하냐 말하자면 제 누이 같으면 어떡하겠느냐? 제가 그 경우라면 어떡하겠냐? 그때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결론은 있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에 비추어 이렇게 행동하겠다 하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막 어렵습니다. 각각 재혼을 해버렸어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갈라서 버린 것이고 그래서 각각 재혼을 했기 때문에 각각 음행의 멍에를 쥐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각각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려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교회에 출석해서 아이를 유아 세례받고 교인을 키우기를 원해서 교회에 출석해요. 교회가 그 가정을 받아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곤란한 문제가 생기자 교회는 묻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오늘날 세태입니다. 교회가 묻질 않아요. 묻질 않죠. 그러니까 묻지 않는 건 뭐죠? 지도를 하지 않는 거죠.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결혼과 이혼과 하는 모든 이 세태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영적 교훈을 훈계해야 할 교회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럼 가정을 극단적인 교파는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한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교파는 그 가정을 해산시킨 것이 교회 교훈의 훈계다. 왜냐하면 왜 평생에 간음하게 하느냐. 그 가정을 인정함으로.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건 지나쳐요. 그건 지나쳐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겨서 그 가정을 해산시킨다는 건 뭐냐면 각각의 파생 두 가정이 다시 그 아이와 새롭게 가지고 이미 나눠졌는데 그 가정의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기 너무 지나죠. 그건 하나의 각각 음행하지 않은 연고 외에 갈라쓰고 각각 재혼함으로 그것이 음행인 것이 분명해요. 음행인데 그 음행으로 엮어진 그 가정이 그래서 여왕이 성립된 가정이 그래서 계속된 음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다시 해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주의 훈경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저는 그렇게 견해를 같이 하지 않아요. 복잡한 문제가 케이스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률적으로 무엇을 잣대로 세워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각각 놓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각각 이 문제에 해당되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혼인의 신성함과 이혼에 갖고 있는 의미 그것의 재혼의 문제는 신자에게 있어서 깊은 말씀의 통찰과 권면과 훈계와 상담과 그 과정 안에서 이루어질 문제이지 쉽게 감정에 따라서 대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교회의 교훈을 구하고 조언을 구해야 될 중요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심서를 더럽히지 않아야 될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문제뿐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영의 문제입니다. 마음과 정신과 영혼 중심까지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와 합하여 하나 되기에 많은 노력과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어렵죠. 월스무 신앙고백서는 이혼에 한 가지 이혼 음행 외에 이혼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를 덧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불신자의 경우 예를 든 것처럼 어느 한쪽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결혼적 언약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방기하고 포기하고 억압하여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결혼이 계속될 수 없을 만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 아주 제한된 경우에 하나요 그 결혼 또한 이혼될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단서를 웨슨 신앙국에서는 한 가지 더 붙여놨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서 7장 불신자가 믿는 자와 갈리기를 원하면 갈릴 것, 결혼에 구속받을 필요 없다라는 말씀에 대한 하나의 유추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신자인 관계는 그것이 가능하냐 신자인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때 보면 아는 거예요. 만일 고의적이며 상당기간 동안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결혼의 언약의 의무를 완전히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정도의 파괴된 상태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나가게 되면 음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그 자는 교회가 신자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고린도서 17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예외적인 근거를 둘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 말씀 절차와 따라서 교회 지도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차 간에 더럽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여성을 돌아보지 못한 채 그걸 기회로 삼아 스스로 결혼에 대한 불충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악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죄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결혼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그와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과 그 속에 있는 평강과 안식의 아름다운 복락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속의 삶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령의 걸음과 인도하심에 따라 성결히 살고자 원할 때에 너무나 위험과 시험 요소가 많아서 이 세상이 신자까지도 넘어진 일들이 주위에서 질비함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해주시는 은혜 베푸심이 평생에 함께 하시길 빌고 오라옵나이다.
결혼하는 배우자에게 서로를 향하여 성심으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일치됨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결혼의 신성함과 의무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22장 다 끝난 겁니다. 네, 읽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줄쳐서 읽으셔서 다음 시간에 제가 줄친 것을 검사함으로 읽으셨는지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와 성례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